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역대지하입니다.
15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겨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그 소식을 받아들였고 그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은 것이 모두 헛일이 되고 맙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쓰인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쓰인 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가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는 세상을 떠났으나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니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나이거나 다른 사도들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같이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도 없었을 터이니 말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요.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품은 희망이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한 짓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맨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의 끝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다스리는 자들과 권위와 권세를 멸하시고 당신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죽음은 마지막으로 쳐부수어 복종시켜야 할 원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성경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것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뒤에는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을 아드님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결코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하여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삽니까? 나는 날마다 죽음을 무릅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거는 자랑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 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몸이니 실컷 먹고 마십시다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꼬임에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품성을 망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으니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들은 어떤 몸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은 참 어리석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먼저 죽어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땅 속에 심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자라서 가지게 될 모습을 가진 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이 밀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곡식이든 그것의 씨앗을 심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몸을 그 씨앗에게 주시는데 씨앗마다 주시는 몸이 저마다 다릅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또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몸도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이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별 하나하나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땅 속에 심긴 몸은 썩을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땅 속에 심긴 몸은 비천한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심긴 몸은 약한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강한 몸입니다. 땅 속에 심긴 것은 자연적인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몸입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온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지금의 우리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어질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비밀을 잘 들어두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죽었던 믿는 이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어질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때에 죽음이 승리에게 삼킴을 당하였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힘은 율법에서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의 일에 온몸을 다 바치십시오. 주 안에서 하는 여러분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하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유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유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 그들은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에 쓸 수금과 검은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일찍이 유다 땅에서는 본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 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치게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 쓰러 다니며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었으나 지혜에 있었으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끄는 말을 메우드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천 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만 2천 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은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와 이또 선기자의 묵시로 곧 이또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마흔 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상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케도냐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하고 더불어 그 은혜 속에 드리는 물질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에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이러한 계획들이 결코 육신의 편리나 바람에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미쁘심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중심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니라 하는 부정함이 없이 오직 십자가까지도 예로 순종했던 거룩한 모범을 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직 아멘 함으로써만 영광을 돌리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확인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이 된다면 그것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나 자신에게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거듭난 생명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곧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첫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상대에게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확신과 감사를 고백하는 당연한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갔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왔다가 고린도를 거쳐서 유대로 갈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여기도 역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대편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16절 하반절입니다. 앞에서도 이런 표현을 들어볼 수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거기에 따른 반응으로 그들의 도움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을 때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은혜란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나눠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램과 계획도 자신의 육체적 편리나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신중한 생각과 계획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신을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 번역하기를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경솔한 일이었습니까? 또한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줄 아십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솔히 계획하거나 육체에 따라서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신중한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기독교는 예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에 생각해 볼게요라거나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 친히 그분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격상 절대로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해도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예수 기독교는 아니라는 말을 할수 없습니다. 19절이죠.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만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20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가 될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하면 무조건 예가 아님도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요.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런 입장에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예언된 언약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복음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서 확정되고 이 구속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21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원의 표로 성령을 주셨지만 이런 분별을 위해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며 위로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히 그 대상을 우리를 너희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같은 은혜를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도 동일하게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성령은 보혜사, 즉 위로의 역할도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십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사역의 역할은 오직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역시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은 인치심과 보증의 표입니다. 이 성령은 그의 소유라는 확신으로 도장을 찍으심과 보증으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주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계획을 다시금 변경할 이유를 이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3절인데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내세우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우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했더라면 분노하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항의하고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들의 장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도 오늘 마지막 절은 격려의 말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4절이죠. 이 한 절에서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 교육이란 서로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기쁨을 돕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직분과 은사의 사용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겠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그 기대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 이 세상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과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멀리 떨어진 저희가 라디오라는 편리한 수단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매일 목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조물을 은혜로 보살피시는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며 살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간악한 꾀임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이어질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이 가능하도록 본보기가 되고 희생하고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